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은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또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고 항상 그러한 참으로 높고도 크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 9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펄전이한 설교를 다섯 번째로 읽고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여인의 까닭 모를 침묵에 대하여 우리가 처음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여인은 비밀을 폭로할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개입하고 계셨기 때문에 에스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스펄전이 말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것은 말하기에 적합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폭로는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그것을 후회했다고 감히 말합니다. 저는 그녀가 속 시원하게 말할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해했을 것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잘 아십니다. 잔치가 끝나고 하만이 유쾌하게 대궐문을 나가다가 모르드개의 뻣뻣한 태도를 보고 그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다가 유대인인 모르드개가 대궐문을 지키고 있는 한 자신의 부와 명예가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몇 달 안에 모르드개와 그의 백성을 파멸시켜버릴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이미 조서에 대하여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의 비참함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의 절망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조언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 보면은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만에게 신속하게 보복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집 위에 처형대를 세우고 거기에서 모르드개를 처형하라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즉시 처형대를 설치하라고 하였고 아침 일찍 하만이 대궐에 들어가서 왕에게 그 유대인의 목숨을 요구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의 무례함이 즉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라. 바로 그날 밤에 처형대를 가장 높이 세우도록 하라. 예, 이것이 바로 이제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준 조언의 내용입니다. 즉시 처형대를 세워서 모르드개를 처단하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모르드개와 그의 백성이 파멸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빨리 처단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는데요. 결국 그들의 조언은 하만의 파멸로서 끝이 나고 말지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시간에 하만이 격노하게 된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대굴문을 넣으다가 모르드개의 태도를 보고 격노하게 된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침 일찍 대궐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그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개를 처형하려고 궁리하고 있던 그날 밤에 왜 왕은 잠을 잘수 없었습니까? 그 군주가 무엇 때문에 제대로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왜 하필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하수에르 왕은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단 10분의 잠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악기로 마음을 달래볼까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즐겁게 보낼까요? 시인의 즐거운 시를 들으면서 시간을 즐겁게 보낼까요?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권의 책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쾌락을 즐기는 왕이 한밤중에 책을 읽을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책을 가져오너라. 무슨 책이 옵니까? 장미향이 나는 책. 혹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노래책이 옵니까? 아니라 제국의 역사를 담은 역대일기를 가져오느라. 그것은 매우 읽기 지루한 책입니다. 127도가 있는데 도대체 서구에서 어느 도에 관련된 역대일기를 가져와야 한단 말입니까? 왕은 수산성에 대한 역대일기를 택하였습니다. 수산성은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이 방대하였을 텐데, 읽는 자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했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읽고 싶은 데서부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르드개에 의해 반역의 음모가 드러난 부분을 선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그 페이지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페르시아 왕이 한밤중에 자기 왕국의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 특별한 곳을 우연히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이 사실에 흥미를 느껴 잠들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고 황급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왕이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나 관직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라고 물어보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신하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충동적인 왕은 즉시 그에게 상을 베풀리라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외칩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아하수에르 왕이 황급히 정의를 실행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르 왕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수천 번이나 불의를 행하였으며 특히 모르드개와 그의 백성을 죽이라는 사형 증서에 제멋대로 날인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만은 왕이 정의를 실행하는데 열심이었으며 바로 그때 하만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실 것입니다. 왕은 하만에게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왕실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를 다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 밤에 잠을 자든지 혹은 잠을 못 이루고 침대에서 뒤척이든지 그런 일이 대수롭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푹쉴 때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잠을 못 이루는 상태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든지 또는 깨어 있든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다음 잔치에서 왕후를 위한 길로서 준비되었는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왕후가 자신의 슬픈 사정을 털어놓고 유대인들의 멸망당할 위기를 고하며 그 사악한 하만을 지목하였을 때 왕은 틀림없이 그녀의 요청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기꺼이 그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왕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왕은 이미 그의 형편없는 신하를 대신하고도 남을 만한 모든 면에서 자격을 갖춘 모르드개에게 상급으로 최고의 영예를 수여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음모자의 정체가 밝혀졌고 처형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처형대를 세우려고 명령한 자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매달릴 장치를 준비하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주님은 그의 섭리 가운데 그의 종들에게 적극적이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 일이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자들은 이를 위해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모르드개와 수산성 안팎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불신자들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고 묻습니다. 형제자매들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너무도 필수적인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의 백성들은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언제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들에게 기도가 지존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또한 그의 목적을 변경시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의 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섭리라는 기계를 움직이는 가장 효과적인 바퀴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게다가 모르드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줄 확신하였으며 그런 자신감을 피력하였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권고하였으며 그녀가 약간 꾸물거리자 다음과 같이 강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이 메시지에 자극을 받은 에스더는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주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으며 왕가의 면담에서 아주 지혜롭고 분별 있게 처신하였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자매들이여, 우리는 섭리를 확신하지만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손에 붙들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에서 모두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힘을 억압하지 않으며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하도록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아는 차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게으르게 있는 그런 자세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해야 되고요. 그렇게 수고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아는 그런 차분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할 때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그 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섭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였던 모르드개와 에스더와 모든 유대인들이 참으로 그들이 구출함을 받기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게으르게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매사에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